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열심히 줄을 치며 읽었던 소설을 하나 소개합니다.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이문열 씨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중 한 대목입니다. 절대 권력으로 상징되는 엄석대와 괴롭힘을 당하던 60명의 하구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잘못되었음을 느끼지만 절대 권력에 편입돼 현실을 방관하던 주인공. 결국 새로운 담임 선생님의 등장으로 절대 권력인 엄석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엄석대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 그리고 방관하고 동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 그 가운데 최근에는 일상이 되어버린 SNS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따돌림 사이버블링이 성행하고 있어 담임 선생님들조차 끼어들지 못하고 피해 학생들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3월 23일 최성인의 시사플러스,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신종폭력 사이버블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간다고 아프리카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아프리카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의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러 내년에도 다시 갑니다. 우리의 다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뉴스 의료봉사회.
최근 전 국민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친구 그 자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만큼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한 폭력이 아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피해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시사플러스의 주제, 사이버블링, 굿뉴스 데일리 이종환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사이버블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이 성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정확한 정의 한번 부탁합니다.
예, 먼저 단어를 살펴보면 사이버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말하고요.
네.
블링은 영어에서 비롯된 단어로 일종의 따돌림, 괴롭힘을 뜻합니다.
네.
즉 사이버블링이란 거는 개인이나 집단이 SNS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신종 괴롭힘을 말합니다.
아, 네.
이 단어는 2000년에 미국 뉴햄프셔 대학의 아동범죄 예방센터에서 처음 사용했는데요. 다른 말로는 사이버폭력, 사이버 왕따 등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왕따를 시킨다.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는 SNS의 개인 페이지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네,
아니면 특정 대상의 수치스럽거나 굴욕적인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형태를 꼽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블링 때문에 태어난 신종 은어들이 많습니다.
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카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카따는 카톡 왕따라는 뜻입니다.
아, 네.
이건 특정인을 SNS에 초대해 놓고 따돌리는 거고요.
네.
또 떼카라고도 있는데요. 떼카는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또 카톡 감옥도,
네,
있는데요. 괴롭힘이 싫어서 피해 학생이 나가려고 하면 계속 초대를 해서 그 카톡방에서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방폭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채팅방에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다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왕따라고 합니다, 이게.
아.
또 이제 금전적인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피해 학생의 핸드폰을 강제로 핫스팟을 켜게 해서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쓰게 해서 요금 폭탄을 맞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협박성 메시지를 벗어나서 마치 진짜 현실 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인 것 같은데요. 피해 학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속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보다 이런 식의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괴롭고 큰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 유형이 더 발전해서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속된 말로 신상털기라 하죠.
네네.
그렇게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또 휴대폰의 데이터를 갈취하거나 소액 결제를 하게 해서 금전 갈취라는 수법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 수법이 기존의 학교 폭력보다 더욱 잔인해지고 또 교묘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심각하겠고요.
네, 실제로 물리적 폭력보다 사이버 불링이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집단 괴롭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뭐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항해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
무시하고 저항하면 학교에서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요.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학생들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어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여지가 없진 않지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인데요.
네네.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면 맞은 상처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남아서 주변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눈치를 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피해를 이렇게 줄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사이버 불링은 온전히 스마트폰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네네.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혼자 견디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말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기미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이들끼리 장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간과할 수가 있을까요?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으니
네.
그냥 아이들끼리 조금 심하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네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사이버 불링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일종의 놀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현실에서 특정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면 그건 누가 봐도 폭력이고 나쁜 짓이죠.
네.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 비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만 위협을 하니까
그렇죠.
가해 학생들도 가볍게 여기는 거고요.
네.
또 그런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도 농담이나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가세하면서 그냥 일종의 집단 놀이처럼 돼버려 가고 있습니다.
특정 소수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예 집단이 즐기는 하나의 놀이처럼 괴롭힘이 발전한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이버 불링이 말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인 즉슨 피해 학생이 따로 피하거나 피신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이버 불링이 심각한 다른 이유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 외에도 하루 종일 24시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더욱 정신적으로 몰리고
네네.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공간의 제약 또한 없으니까 파급력이 또 크고요.
네.
이 학교 폭력을 피해서 피해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거나
네.
또 전학을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까지 퍼져갈 수 있는 이 굴레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SNS의 특성상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꼬리표처럼 들러붙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사이버 불링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이런 사이버 불링의 굴레에서 도저히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사이버 불링 자체가 그치지 않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군다나 사이버 불링이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언제든지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심리 3당 전문가 곽소영 경기대 교수님에 따르면요.
네.
피해자가 가해자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해킹해서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를 퍼뜨려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네.
예. 또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사이버 불링의 가해와 피해를 둘 다 경험한 청소년들이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을 분석해 본 결과 피해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이 또 가해를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였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데 이러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불안감 또한 크겠습니다.
예. 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SNS 때문에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호소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SNS 때문에요?
네, 요즘에는 가투판 친구라도 네. 먼저 교실에서 말을 걸기보다는 SNS로 친구 신청을 해서 대화하는 것부터 친구 관계를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아, 네네.
근데 친구 신청을 거절당했다든지 아니면 거절을 당할까봐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주변에서 이미 사이버 불링이 일어나는 걸 봐왔기 때문에 혹은 피해 경험이 있든지
네.
그래서 이 새학기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대인 공포증이나 새학기 우울증, 관계 공포증 등에 겪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 때문에 학부모들도 혹시 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나
네.
그런 불안한 증세를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럴수록 한시라도 사이버 불링을 막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사실 외국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편입니다.
네.
독일과 미국에서는 사이버 불링 방지를 위한 사이버 불링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영국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센터가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에서는 사이버 공간상의 각종 비방, 악플에 대한 피해 보상 보험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경찰청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출범시켜서 문제 학생의 지도나 상담을 관리하고 있고요.
네.
폭력 발생 시 학교와 경찰 간의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네.
인터넷 윤리 교육, 디지털 시민 교육 등을 그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처벌 또한 엄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까?
예, 사이버 학교 폭력에 관한 법규가 있는데요.
네.
유형에 따라서 처벌이 각각 다릅니다.
네네.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비방한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이건 제일 큰 형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욕설과 혐오 사진을 반복 전송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네.
그리고 타인의 카톡에 피해 학생의 사진이나 실명을 올리면서 욕설을 하면 형법의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요.
네.
타인의 SNS 페이지에 자신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해당해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네네.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오늘 굿뉴스 데일리 이종환 기자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신종 괴롭힘, 사이버 불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오늘은 SNS를 통한 무차별적인 폭력, 사이버 불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와 문제를 낳고 있지만 적절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계속해서 피해자들만 늘어가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잠시 후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 들으시고 저는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3월 23일 시사플러스입니다. 3월 23일 최성인의 시사플러스. 오늘은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강도도 이전보다 심해져만 가는 학교폭력 속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요. 정작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마음의 상처를 달랠 길이 없어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상처를 근본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시사플러스에서는 마인드적 시각에서 그 해결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인드 전문 칼럼니스트 김성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불링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법도 굉장히 치밀하고요. 24시간 계속되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인 폭력보다 피해 학생들의 심적 상처가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직 자아가 형성 중이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고통도 더 크고 또 파장도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 불링, 즉 사이버 폭력은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폭력성을 이렇게 표출하는데요.
네.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상처를 주는 현대사회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악성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성숙되지 않는 자아가
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음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인 심각한 상태를 유발시키고
네.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악성 문화의 하나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해 학생들이 겪는 악순환 중에 하나가 다음에는 자신이 가해자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자신들이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쉽사리 피해를 주지 못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피해를 겪은 사람의 마음에는 피해를 자기가 받은 만큼 피해를 주려는 보복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상처가 큰 만큼
네.
자신의 입지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려고 하죠.
네.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작은 상처가 점점점 커지면서
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았다면 빨리 이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악순환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이버 불링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학교 폭력이 그 피해 학생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요. 이제 직접적인 가해를 하진 않았어도 이제 방관하거나 이런 학생들에게도 심적으로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폭력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네.
간접적으로나 또 동조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폭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이런 폭력에 대한 것을 받으면
네.
이 폭력에 대한 기억이 오래 담기 때문에
네.
어떤 폭력이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깊은 상처가 남게 되죠.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든지 아니면 네. 무언가 갈등이 유발되든지
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길 때마다 빠른 시간 안에 서로 간의 화해와 또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상처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그냥 방임하게 되고 내버려 두게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큰 상처로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는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나 또 직접적으로 가담한 학생이나 옆에서 방관한 학생이나 어떤 형태든지 모두 폭력에 의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건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도 학창시절 구부들 간에 다툼이나 싸움은 있어 왔잖아요. 괴롭힘 또한 있었고요. 하지만 점점 예전보다 괴롭힘의 수준이나 방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잔인해지는 걸 보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학교폭력이 아이들이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시대적인 흐름이 작용하는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보다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에 여유와 만족이 커져가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인드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을 크게 여기는 그런 쪽으로 이제 치우치면서
네.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제력도 약해지고
네.
그러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커져버렸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사이버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학원 내 폭력도 점점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성향과 똑같이
네.
아주 흉악하고 아주 정말 크게 발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때로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도 이 학원 내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네.
이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네.
어떤 그 건전한 마인드, 강한 마인드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치우치도록 우리가 많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좀 잔인한 방법으로 그부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런 영상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부모들도 새학기가 되면 불안이나 초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혹여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춰야 할지, 그리고 만약 나의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새학기 중후군과 같은 현상은 매 학기마다 빈번하게 학기 초에 일어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또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 모든 것이 새롭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죠.
네.
이럴 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분위기를 극복하고
네.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네.
부담을 피하려는 아이는 점점 마음이 약해집니다.
네.
그런데 조그만 부담과 문제를 만나면 그냥 어려워만 하고 쉽게 좌절 속에 빠지죠.
네.
그런 자녀에 대한 어떤 마인드 교육은 무조건 학교에만 맡기고 지식적인 유지의 수업이 아닌
네.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육이 바로 마인드 교육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적절하게 자녀의 욕구를 제어해주는 그런 방식과
네.
또 하기 싫은 것이 있다면 무조건 이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도록
네.
조금씩 이끌어주려는 그런 지도가 필요한데요.
네.
특히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를 둔 부모들은
네.
그 아이가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상처난 마음을 따뜻한 대화나 또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공감을 통해서
네.
그 마음의 교류와 소통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가해자일 경우 내 아이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네.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네.
인내를 가지고 그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고 때로는 그런 눈높이에 들어가서 무조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공감의 소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네.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 내에서도 이 마인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따돌림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다 큰 어른이라도 또 직장이나 다른 사회적 모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심적 상처를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이런 일을 마주쳤을 때 극복하기가 보다 쉬울까요?
학교나 사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를 피하려고
네?
혼자 외딴 곳이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는 것도 무리가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상처를 극복하는 마인드를 함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면 얼마든지 이 상처를 극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요.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멘토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건물에 보면 유리가 참 많은데
네.
유리는 굉장히 약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바로 깨지고 갈라지기 쉬운데요.
네.
그러나 이 유리 위에다가 방탄 필름을 입히면 그 필름의 효과로 충격도 막아내고
네.
심지어 총알도 막아내는 강한 유리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사람은 유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성질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강한 마인드를 가진 멘토를 찾아서 그 멘토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네.
멘토라는 게 꼭 선생님이나 높은 어르신 이런 분만이 아니라
네.
우리 주위에 친구도 있고
네.
또 동료도 있고 후배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인간의 관계를 좀 더 깊이 확대를 해서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고 또 자신이 약한 부분을 그 멘토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면
네.
꼭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도
네네.
주위에 배운 사람들과 이런 관계 형성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네.
이 관계 형성이 참 튼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혼자가 아닌 함께 어울려져서 만들어내는 강한 마인드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유리처럼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방탄 필름을 덮어서, 이제 강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변에 친구나 동료, 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멘토를 만듦으로써 우리 마음에 방탄 필름을 입히자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성환 마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대처할 수 있는지 마인드적 시각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폭력은 분명 우리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깊이는 미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폭력. 더 이상 방관과 동조가 아닌 적극적인 개입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3월 23일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성인이었습니다.